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16, 17절 어제 본 마지막 부분이었죠. 거기에서 바울은 대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이 대신한 모든 죄를 속한 그 의를 믿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대전제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서문격인 이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모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이 주제이기도 하지만 거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모두는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8절부터는 왜 모두가 죄인인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중에 특별히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면서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진노하는 분이라고 일단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 진노하는 분인가? 진노하시는 분인가? 진리를 불의로 막는 그 일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를 진노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를 진노한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죄에 빠져 있고 또 죄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사실 우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범죄한 인간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진노, 하나님의 속성상 죄와 함께 할수 없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란 목적이나 목표를 벗어난 것을 뜻하죠.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의 모든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할 당시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상태를 유지하고 세대를 걸쳐 보존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원형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 이 원형이 깨져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 왜 추방을 당했는가? 그 깨져버린 원형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도저히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영원토록 같이 공존해야 할 피조물, 특별히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진노하는 하나님, 특별히 불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거기에 한 줄기 간단한 은혜의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서 다시 말하겠지만, 그래서 진노하는 것,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단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은혜라는 거예요. 더 큰 저주와 심판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간섭하는 것, 상관하는 것, 진노하는 것, 그래서 거기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이 진노한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고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왜? 만일에 징계하지 않으면, 진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존재, 성경에서는 사생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잠언 3장 말씀을 인용해서 고난 중에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지금 이 기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당한 이 고난과 징계, 물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고난과 징계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죄 문제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과 징계 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것은 사랑하고 있고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도리어 아들됨을, 자녀됨을 확인하고 기뻐하라. 아직 소망이 있음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불의로 막는,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우리에게 진노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이면에 진노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집니까?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게 은혜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섭리입니다. 진노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거나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가족으로 하여금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구나, 배어있는 은혜구나,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꼭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설교를 듣고도 알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이게 왜 죄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내 인생에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 간섭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길래 그 성경의 근거로 이걸 죄다 죄가 아니다 말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 혹은 무신론자들. 이 문제예요. 그들도 죄인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납득하냐? 이걸 어떻게 납득하게 만드느냐? 이 문제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현대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이미 성문화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의 설명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거기에 따른 형벌도 없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199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례를 제시했어요. 죄형 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법조문이라 좀 복잡해요.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 질서를 확립해서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좀 복잡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정해진 법이 없이는 처벌도 하지 않는다. 조항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단죄를 하고 형량도 부과한다. 이런 뜻이죠.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이 율법도 모르는데 왜 그것이 죄가 됩니까? 무슨 근거로 나한테 이걸 죄라고 들이밉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왜 당신들이 죄인가? 왜 당신들이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한 사람들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보시죠.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이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이에요. 내적인 측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각 사람 안에 심어놓았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각 사람 안에 두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특별히 인간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신앙이 있건 없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예외 없이 다 동일하다. 그 뒤에 가면 나오는데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양심. 그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내적인 측면이에요. 외적인 측면은 피조세계를 봐라. 이 피조자연 삼라만상을 보아라. 이것들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일정한 규칙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아라. 어김없이 계절이 찾아오고 어김없이 낮과 밤이 반복되는 이 기가 막힌 섭리를 봐라. 이건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고 누군가가 계획하지 않고 누군가가 경륜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 두 가지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될 수 없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보고 피조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을 본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다. 회피하지 못하고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의 소리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 당연하지만 그 이전의 마음의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피조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이고 어리석음이고 죄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제일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부패하고 가증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만일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 양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가장 심각한 죄, 더 큰 책임이 따르는 죄라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이원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부재로 만드는 것,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을 언제는 어디에는 없는 분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태도나 의식,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우리의 기만에서 나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도전하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용할 것은 하나입니다. 언제든 어디든 언제나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내 앞에 임재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존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분초를 하나님이 존재하는 함께 하시는 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들려준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아 하나님 그런 말씀 주셨지 그런 도전 주셨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의 구석구석을 당신이 계시는 곳으로 만들도록 도전해 주셨지 나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지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신 곳 그 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존재가 여실히 느껴지는 현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그래서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한 바울 자기 마음 안에 있고 삼라만상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또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까지 자행하는 그 모습 그것이 이 인류가 가진 인간이 가진 타락한 실상이다 라는 걸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 라고 자처하며 산다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피조물, 어떤 피조물일까요?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 안에서 순응하며 삽니다. 그런데 반항하며 사는, 도망치며 사는 유일한 피조물이 있어요. 저예요, 저. 어떻게까지 생각하며? 스스로 지혜에 있다. 여러분, 사실 아담이 이 뱀의 꾀에 넘어간 까닭은 그거예요, 그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된 것.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그 욕망,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그게 유일하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삶의 기본인데 그걸 자꾸 반항하는 거죠. 그만큼 죄의 뿌리가 깊다는 뜻이에요. 선택하는 것마다, 결정하는 것마다, 도모하는 것마다 그래서 악수이고 사수입니다. 악수를 넘어서서 죽는 수를 노는 거예요. 자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저도 떠올랐지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복잡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던 영화를 누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도 했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같이 섬기기도 했고, 또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아, 내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구나, 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의 말로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말로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잠언도 기록하고 아가서도 기록했는데 전도서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도서가 사실 논란이 좀 있었어요. 성경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 사상 자체도 굉장히 논란거리였지만, 이 저자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과연 노년에 썼다고 탈무드나 여러 문헌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데 정말 회개하고 썼을까? 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정경화로, 성경으로 받아들인 건 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한 것이죠. 그때 말년에 쓴 책, 그 책의 맨 마지막, 서로는 그거예요.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다섯 번 이야기하고 시작해요. 무슨 인생이었대나? 하나님 없는 인생. 자기 얘기, 자기 자신의 이야기죠. 그 전도서를 쭉 써내려가다 마지막 결론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13절. 모든 글을 다 쓰고 지금까지 솔로몬이 잠언, 아가서 모든 책들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쓰고 내린 결론이에요.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무엇? 우리 사람들의 본분이다. 공동번역을 이렇게 이 1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한 말, 이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했는데 딱 하나, 마지막 한마디 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라. 이것이 내가 할 전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전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솔로몬이 한 말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래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경험해본 그가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우친 그가 한 말이기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스스로 미련하다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치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분명히 양심과 자연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자기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가만두었다는 겁니다. 앞부분 얘기했어요. 징계하고 간섭하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되었다 말하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분이 때론 징계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은혜라고. 그럼 무엇이 심판인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가만두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내 양심에 내가 잘못 가는 것 같은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아니에요. 어쩌면 가만히 두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더 큰 경고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을 거기에서 튕겨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다? 가장 큰 위기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찾아오셔서 간섭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런데 이방민족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민족들, 특별한 몇몇 선지서 외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 저들을 왜 내버려 둡니까? 저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게 사실 선지자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니야, 쟤네들도 심판할 거야 라고 언급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요. 그럼 그들이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심판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 내버려 두는 것이 왜, 가만두는 것이 왜 심판인가?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복할 기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사그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영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과 달게 오늘도 비록 때론 힘들 수 있고 오늘의 고난이 언제 끝날까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은혜라는 것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때론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쓰리지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양심으로 피조세계에 스며있는 이 모든 섭리와 모든 경륜을 통해 내가 모든 것에 자연세계에 나를 계시했다, 나를 보아라, 나를 만져라, 나를 알아라, 나를 느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너희까지 사랑하며 나는 너희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며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며 너희가 나의 원래 만들었던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 간섭과 주님의 그 개입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은혜가 아니라 저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결정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곳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 존재를 나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순간순간 인정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